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시는 진노로 대항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아멘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형벌과 진노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형벌과 진노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만유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전부 다 구원하실 거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던져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형벌하시거나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지옥이 있고 사람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구원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형벌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개념의 노예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사랑이신 것이고 어떤 원칙에도 하나님이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개념이나 어떤 원칙에 매여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대단히 자유로우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개념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랑이라는 원칙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분.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우리를 지키신다고 언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지키실,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주장은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로 내가 너희를 대항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다고요.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얄팍한 말 몇 마디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분이냐?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을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형벌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개념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분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형벌하기도 하시고 채찍질하기도 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요, 29절 보시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그냥 무작정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징벌하시는 게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징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냥 뭐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약하게, 처음에는 살살 말로, 말을 안 들으면 큰 소리로, 큰 소리 안 들으면 고함을 지르고, 고함을 안 지르면 막 이렇게 혼을 내겠다고 경고하시고, 뭐 이러면서 7배나 더. 사실 이런 7배나 더 형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많은 인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아주 욕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사실 예배와 기도가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그럴 때는 쓸모가 없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30절과 31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30절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30절은 우상숭배입니다. 31절은,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게 되면 잘못된 예배도 소용이 없고 나름 바르게 드린다는 예배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 예배, 우리 기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예배,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병이 들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사실 죄 지을 힘도 없거든요. 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정신도 주시고 멀쩡한 사주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도 짓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복이 마치 자기 기도의 결과고 자기 예배의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만큼 복을 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당차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가당차는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얄팍하고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예배가 우상 숭배 같이 돼요. 우상은 내가 한 만큼 받는 복이거든요. 우상 종교의 원리는 내가 한 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내가 한 만큼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한 일이 없어도 복을 받고 나는 한 일이 없어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예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온갖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무너지고 망하는데도요,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34절과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25장에서 또 레위기 23장에서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 여러 가지 절기 묵상한 적이 있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 죽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망해 있을 동안에 너희 땅이 다 황폐해질 텐데 그것은 땅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땅이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요새 동안 일하고 1회째는 쉬게 하시고 6년 요새 동안 농사를 짓지만 7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 지으면 안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식년에는 땅이 쉬어 안식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일도 안 지켰지만 안식년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땅이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역대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성경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자 21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러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가 70년이 참에 회복될 거다 말했는데 왜 70년이냐?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년 안 지켰는데 안식년 안 지킨 만큼 황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70년 황폐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성경의 해석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형벌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진노와 형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어그러졌을 때 그거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회복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복을 안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서 가난한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땅을 잘 돌봐서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저버린 채로 자기 욕망에 매여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산 거죠.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쉴 틈이 없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착취한 거죠. 짐승도 착취, 사람도 착취, 땅도 착취.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시키겠다. 주님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땅을 황무하게 만드시겠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 26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 듣지 않다가 다 무너지고 망하고 정말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얄팍하게 자기 개념, 자기 논리 속에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가당찮은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